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산애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다한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에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귀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거룩하며 기쁨과 영광과 감화감동의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의 온전한 삶을 다시금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격 감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오르고 주님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따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기념 예배는 다음 주일 하긴 하지만 이미 밖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인사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우리 한번 뭐 그 많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색하시죠? 자꾸 시키면 어색한 건 저도 아는데 저도 어느 교회 가서 뭐 시키면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셨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김일표 형제, 윤현영 자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니까 우리 세미 옆에 사촌 언니? 그러니까 김희영 집사님 조카지요? 이름이 여기 아직 안 올라왔는데, 아마 지난주에 올라와서 아마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우리 자매님? 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쌤이 옆에, 저쪽에.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실 준비 됐지요? 먼저는 심령으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셀럽폰 볼륨이라든지 여러분의 산만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선포될 하나님 말씀 앞에 몸과 마음을 모두기를 원합니다. 요새 우리가 재직 인선도 하고 총회도 하면서 제가 설교를 계속 직분에 관한 설교, 어떤 직분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두 줄 연속으로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오시고 눈이 오고 미끄러워서 많이들 못 오셨는데, 그래서 조금 전주 설교를 조금만 썸머리 간추려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거룩하게 하여 그 직분을 감당케라 하면서 몇 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제사 중에 첫째가 속죄제요, 두 번째가 번제요, 세 번째가 화목제요, 넷째가 소제였습니다. 그럼 왜 속죄제를 드리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회 무슨 부장님, 뭐 집사님 이런 것 보담도 우리가 유형의 무형의 교회 안에서 밖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누가 인정하고 알아준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일이 권능으로 주님의 손으로 신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원 집사님,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드린다고 그랬죠?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는 헌신의 맹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맹세와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너무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 이 일이 때로 어렵거나 또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라 했어요. 왜 화목제를 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과 같이 일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성가대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면 하울링이 안 생길 것 같으세요. 박원희 집사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본문에 보니까 그 드려지는 희생의 양의 피를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사람 얘기, 세상 얘기, 사단의 유혹에 이 귀가 이끌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했든 누구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엄지손가락에는 왜 피를 발라주실까요? 이 손으로 누구의 일만 해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만 해라 이겁니다. 뭐 세상되고 죄되고 욕심에 치우친 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도 마라. 그럼 오른발 엄지에 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곳에만 가라. 죄된 곳, 죄를 짓는 곳, 그런 곳은 가지도 마라.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의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감당되어지고, 아울러 화목제는 누구를 초청해서 함께 그 드려진 예물을, 재물을 먹게 돼 있죠? 예, 종, 과객, 아주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에다가 그 드려진 화목제물을 먹음으로 인간들과 사람들과 이웃들과 막힌담이 없이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소제가 남았어요. 소제는 뭐냐면 감사제예요. 감사제. 아주 향기로운 곡식의 향기를 기름을 발라 볶아서 올리는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 이 직분을 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직분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감사치 않고 원망하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나한테는 고생의 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끝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타이틀을 조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타이틀로 바꾸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연속적으로 말하는 직분 시리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일꾼을 역시 세우시는데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쓰이는 모든 장식과 거룩한 도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손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그 직분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 물론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 왕궁을 뛰쳐나와 가지고 이 초에 묻혀서 살고 있는데 80이 된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논 갈고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사울을 부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를 보면 하나님의 이 지명하여 부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에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섬기고 유지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보시게 되면 2절에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부사레를 어떻게 하여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나올까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인 부사레를 부르고 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명하여 모세에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사울이나 또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죠? 아무개야 나의 일꾼이 되어다오. 이게 직접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부사렐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부사렐에게 직접 네가 내 일을 해라 했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그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얘야 나의 일을 해다오라고 직접 감화감동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명하여 부르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어느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곧 교회를 통하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 일을 맡아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순종한다.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진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주 그냥 멋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빨리 깨닫고 그 부르심에 빨리 순종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그거 자꾸 뜸들이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그게 그 시간이 괴롭고 나중에 허둥지둥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우리 주변 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나이 40에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는 40년 동안 저 시골 땅에서 양치기로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 세우시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큰 나라 애굽을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실패한 낭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시골에 묻혀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노인인데 아니 하나님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시키시는데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이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나? 별의별 그러한 마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뭐 별핑계를 다 댑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핑계를 댈 때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이적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자 그때서야 아이쿠야 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도 어땠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도록 명하셨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죄 많고 우리에게 피해 막심하게 한 그런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는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어 제끼셔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결국 이에 요나가 항복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이스라엘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괜히 미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자기도 좋고 니느웨 백성도 좋고 그 배 타고 가던 모든 상인들도 그 손해를 안 볼 텐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버티다가 모두에게 손해가 나고만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인식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전제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분별의 눈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근사한 사람 또 뭐 어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뭐 그런 사람만을 불러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명하여서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뭐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이런 마음으로 대기하셔야 돼요. 대기하셔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어떤 마음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더러워진 물건을 왜 씻죠? 그냥 눈으로 보려고 씻습니까? 쓰려고 씻어냅니까? 그렇죠? 그릇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침례식도 거행이 됐습니다만은 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죄사함만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시킨 밖에 했을까요? 그 이상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시려는 그런 분명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 일에 쓰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이사야처럼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부르지 않으셨는가? 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는요, 그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이 쓰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은 120명의 성도를 다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록 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남이 나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불러 쓰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인간들을 들었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바울도 버린 마가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귀를 열으시면 이전부터 얘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치이고 저런 환경에 치이고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 이런 습관 저런 어떤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들었으나 의심하고 들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시었은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크신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영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주 줄을 잇는 칭찬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오해받고 모욕받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참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함을 믿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걸어가는 나에게는 천국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한 자의 발길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복음을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지록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을 대로 맞고는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아유 찌찌찌 우리 선생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덧없이 가는구나 라고 둘러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더니 툴툴툴 털면서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맞고 모욕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천국 가는 길이 이 땅 위에 더 굳게 닦여지고 그 길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쓰여요? 아유 저 사람이 쓰여요? 우리의 판단에는 그래요. 우리의 판단에는 그래요. 어제 그 강사 감리교회 강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교회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 저 사람 어우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사람이 교회에 오실 때가 있대요. 자기네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더군요. 우리 교회는 쓰레기 교회입니다. 왜 쓰레기 교회냐면 어떤 교회도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이 본인네 교회에 오신대요. 그럼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가까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가까이 한대요.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한다고 또 본인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래요. 못되게 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웃음으로 대하고 가까이 한답니다. 어제 와서 말씀을 들으신 분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심지어 났냐면 아 목사가 저 사람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구나. 저 목사가 뭔가 비리를 행한 것을 저 사람이 봤구나. 뭐 이런 약점이 잡혀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교인을 가까이 하고 그를 자꾸만 세워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저를 쓰리라 라는 감동을 받고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했더니 10년 만에 또 몇 년 만에 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아프게 한다고 여러분 형제가 나쁘게 한다고 쫓아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품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할까? 그가 뭘 할까?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데 사실 우리 안에 누가 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조금 앞서고 뒤서고 한 것뿐이지 환경이 다른 것뿐이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적당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분도 저분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부르심도 인정하지만서도 아울러 다른 사람의 부르심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혹은 여러 가지 재직으로 직분으로 혹은 어떠한 부서에 혹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화목하게 한다든지 위로하게 한다든지 헌신 어떤 일에 참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가선다든지 어떤 긍정의 말로서 사람들을 위로한다든지 우리들의 직분은 보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목적에 따라 그 부르심이 다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없거나 주춤하지 마시고 혹은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쓰임받지 않을 사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딱 없으면 좋겠는 사람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된 교회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의 성령 안에서 참 받아들이면 얼마나 평화가 오고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분이 로마서 1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 배경을 보면 의미가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가장 중요한 말을 첫 번째 하게 돼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와 로마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사자우리에 넣어지고 불태워 죽고 배교를 강요당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 뭐 이러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고 별의별 핍박이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막 흔들렸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무섭게 변하고 우리를 핍박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세상이 그 부르심이 없다라고 속이려 하고 그 부르심 받은 자를 핍박하고 짓누르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택정함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전할 것이다 라는 각오를 먼저 보여주신 거지. 여러분, 어떤 장군이 야 너부터 가봐 그러면 가겠어요? 장군이 먼저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장군이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해야 어떻게 돼요? 병사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다, 내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던 일들을 놓으려 할 때가 있어요. 가정을 놓으려 할 때가 있고, 직장을 놓으려 할 때가 있고, 사업을 놓으려 할 때가 있고, 교회 직분을 놓으려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더 나가서 어떤 분 경우에는 생명을 놓으려 하는 때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딱 잡아야 할 생명줄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이든 건강이 어떻든 누가 나를 뭐라고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하던 모든 예루살렘의 수십만의 백성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예수를 잡아 죽여라, 예수를 잡아 죽여라 하는 폭도로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했을 때에, 십자가를 져주셨을 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게 되면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그 부르심에, 헌신의 부르심에 나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바치고자 했을 때에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잡아바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저들의 스승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어 오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이에요. 이삭을 잡아바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섰고 거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이 잡아바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잡아바쳐지는 그런 장소,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신 거예요. 어디 딴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이미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이 오늘날의 순종이, 나의 오늘 이 사명 잘 감당함이 이 당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후대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를 위해 오늘 그 자리에 기도해다오. 야, 나를 위해 오늘 거기서 사랑해다오. 야, 나를 위해 거기서 용서해다오. 야, 나를 위해서 거기서 선교해다오. 야, 나를 위해서 거기서 찬송을 해다오. 야, 나를 위해서 거기서 땀을 흘려다오. 야, 나를 위해 거기서 묵묵히 좀 있어다오. 때로는 목숨을 다오.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의 그 부르심의 순종을 통하여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부탁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 사람입니까? 아니죠. 구역장님이 구역원에게 아무개 집사님 구역을 이것 좀 해주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구역장님 겁니까? 아니죠. 자,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여보 교회를 위해 이것 좀 해줘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그 남편 건가요? 자식이 내 건가요?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곧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면 엉뚱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는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따라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렇습니다. 로마에 얼마나 배교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로마 병사들이 창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사자를 들이대고 불을 들이대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일 안 한다고 해라, 그리고 나가서 너 믿어도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믿는다 그러고 너 가서 믿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결단이, 이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사는 모든 가치관이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요. 외롭지 않고 싶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어요. 죽어준들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것이 아니게 돼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고 오로지 나를 십자가 위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오늘 우리 침례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요런 손을 두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의 왼쪽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외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5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쁨이 되고 있는가? 눈을 뜨시고 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잊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끼리 바라는 것이 있는데 뭘 바라야 되냐면 나를 위해 뭘 해주세요. 나를 위해 이걸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이거 잘하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해요. 저 요새 3kg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오늘도 목사의 직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못난 부분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 그러실 겁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제가 주의 교회에서 만 11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12년이 되네요. 해가 넘어가면. 제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심지어 패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없으면 감사하고. 저는 어제 그 이성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를 막 던지시더라고. 자기를 막 던지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목회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그 교회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한다고 모세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라 하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서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끼리는 꼭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잘하시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죠? 앞입니까? 뒤입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길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좀 따독따독 해주세요. 예, 손을 좀 내뻗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복을 빌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하려고 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안 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진장 노력하고 무진장 노력했는데도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날 따라오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안방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뭐 보시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뭘 봐요? 왜 안방을 날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침대를 보세요. 이게 만불짜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셔. 난 올라가다 떨어져 죽겠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침대에서 자기가 주로 자는 게 아니라 그 집 강아지가 주로 잔대요. 근데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불짜리 침대에 누워서 자도 그 심령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잠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삶의 은혜가 넘쳐야 어디에서 자든 그것이 하늘나라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누구 때문에 만족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빼앗길 수 없는 평강 때문에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메마르려고 하는 순간이 와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가시가 돋치고 미움과 원망과 쟁투와 이런 질시 모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 나도 모르게 아주 합리적으로 내 속에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쓴 뿌리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쓴 뿌리 깊게 박혔다는 거죠. 나오는 것마다 다 쓰다는 거죠.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알지 못할 때.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쓴뿌리가 자주 있느냐? 안 믿는 자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충성을 다해서 주의를 하는 자들에게 나도 모르게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인도한 사람만 수백 명이 이른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똑같이 나눠서 먹던 그런 어떤 공산주의 체제에 살던 사람들이라 형편에 따라서 누굴 좀 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빈다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도 그 산 넘어 강 건너 경찰들 군인들 피해서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뭐 이래서 오니까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에서 쑥 하고 뭐가 올라온대요. 은혜도 모르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자기의 그 기쁨과 그런 말면 평강이 올라오면서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가 붙여놓는 이 앞에 얘기 가시다 보면 선교 그 게시판에 갖고 그 선교 잡지 붙여놓은 거 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편지였어요. 그런 사연이었어요. 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요. 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말라요. 나도 모르게 말라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쓴뿌리가 이 싹 들어와가지고는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쓴 것들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평강이 와야 그것이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 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걸 그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마태복음 이르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이라는 그 책이 제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사야서 안에서만 예수에 대한 예언과 예수에 대한 현상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사야서 한 권에만. 선지서죠. 그러므로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 한쪽 구석을 담당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가 주님이 부르신 그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자이크 얘기 요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모자이크가 뭔지 아시죠? 퍼즐이에요, 퍼즐. 이게 이제 하나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같이 쌓여 있어요, 퍼즐을.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빈 공간에 그것을 놓아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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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다 보면 나중에 이 퍼즐, 곧 모자이크가 다 맞춰지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에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누가 봐도 좋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천국,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의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함을 통해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는 힘들지만, 둘로도 힘들지만, 셋으로는 그 삼겹줄이 겹치면 끊을 길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맡은 바 충성 다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느니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후회해요. 아우, 괜히 했어. 괜히 한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후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툭하면 돌 들어서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원망하고 힘들고 가족들하고 헤어져 있어야 되고 얼마나 때때로 후회가 밀려왔겠습니까만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방문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 사명을 회복받고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수십 일을 금식 가운데에 교제하면서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심판받으러 가신 그 상태에 주님이 심판받는 그 뜰 앞까지 쫓아가기까지는 했으나 너도 예수 당이지 라고 그 누군가가 물었고 그를 막 실문할 때에 너는 아니라고 저런 사람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했다고 돼 있어요. 뭐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를 따라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랬어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후회가 변하여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예수님은 죽었어. 실망하고 내 괜히 그의 제자가 됐어. 실망하여 엠마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저녁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얼굴이 뜨겁게 빨갛게 상기되고 소망에 차서 그 밤중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기에 내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과 절망이 다가올 때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부르신 주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먹이시고 꿀을 먹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성령 충만케 하사 저들을 다시금 더 큰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후에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길어져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끝까지 응답하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